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로 모이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우리가 함께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또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가운데에 앉아 계셔서 참 지적으로나 또 우리의 마음으로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요 노트북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 떠야 되는데 신호가 잡히질 않아가지고요. 제가 요걸 좀 사전에 지난주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한 5분 정도 늦었지만 5분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USB로 옮겼는데 USB로 옮기면 이게 이제 폰트가 잘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혹시 그래서 조금 찌그러져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약간 이제 그냥 마이크를 이쪽으로 돌려서 가까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집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집트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오늘 아나톨리아로 좀 넘어가 보고요. 이제 남은 3월에 오늘 빼고 4주가 남았는데 4주 동안은 가나안,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지역인 가나안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넘어갔죠? 잠깐만. 이런 걸로 되나? 이거 되네. 이거 새로 알았어요.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요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죠. 예, 유프라테스 강이 티그리스 강보다 훨씬 더 길고, 그 다음에 유량이 커요.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가 아무래도 좀 남쪽에 있다 보니까 가나안이나 이집트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이 훨씬 더 많은 교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티그리스 강은 이쪽 이란 쪽에 여기 산지에 가까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고대 문명이나 이런 쪽은 유프라테스 강보다 티그리스 강 쪽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티그리스 강은 이제 아무래도 유프라테스 강보다는 조금 성경에 덜 언급이 되어 있고, 반면에 우리가 이제 아슈르 여기 지역이나 바빌론 이 지역에서는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시리아를 다스렸던 나라들은 대부분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선 작동을 안 하네요. 예, 이게 움직이는 거였는데. 자, 이것도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집트는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족적인 안정된 문명을 아주 오래전부터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강이 나일강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데 이 위쪽이 하이집트, 그 다음에 아래쪽 길게 있는 쪽이 상이집트. 근데 이 하이집트는 이 가나안이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뭐 침략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교류가 일어나서 이 하이집트 델타 지역은 늘 불안정한 모습들이 좀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전체 기간으로 고대 이집트 전체 기간으로 보면 요 상 이집트가 아무래도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 이집트를 중심으로 언제나 이집트가 통일되는 일들이 많았었고요. 그렇다고 하가 없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상 이집트를 통일한 그런 정치 세력들이 여기 델타 지역을 통일하거나 또는 밑으로 내려가서 누비아를 점령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집트는 성장해 왔고, 이제 요게 고대 사회에서 어떤 큰 세력권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예. 네. 피라미드는 그, 보통 우리가 기자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쿠프왕 피라미드. 제가 작년, 약간 쌀쌀했었으니까 작년 가을이나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쟁 기념 박물관에서 쿠푸의 피라미드인가? 기자 피라미드 그 뭐, 이렇게 AI로 만든 그게 있었어. 애들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 쿠푸 왕의 피라미드는 주전 2400년에서 2600년대, 그러니까 그 이집트를 다스렸던 33개 왕조의 앞부분, 제4왕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자의 피라미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미 한 2500년 전에 고대 유물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면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700년 전인데, 히스기야 시대, 고구려, 뭐 신라 백제는 없었을 때였고, 근데 예수님 시절에도 그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그 정도 앞선 시대였다. 그래서 이집트는 아주 오래 전부터 통일된 세력을 갖고 왔었고, 그리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이제 한국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옛날에는 섞여 있었어요. 그 수많은 말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그걸 후대에 남기고 서로 교통하느냐, 요것을 가장 먼저 발전시킨 그 지역이 여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였고요.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쇠기 문자를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쇠기 문자도 원래는 상형 문자에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누구든 다 그림을 따라 그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새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이게 새다 이렇게 서로 토판이나 이런 데다 새겨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제 그 새 모양 하고 있어요. 그 새 모양을 이제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쇠기 문자라고 나무 깎아가지고 이렇게 찍찍찍찍 하던 걸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에서는, 여기 나일 유역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파피루스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여기처럼 정토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잉크 같은 걸로 그리는 쪽으로. 그래서 똑같은 새 모양이 있는데, 여기 진흙이 많고 나무나 이런 찍는 게 많은 여기서는 이렇게 나무를 찍어대면서 하다 보니까 쇠기 문자 형식으로 갔고, 이집트에서는 좀 잉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그래서 막 흘겨 그리게 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시나이 반도 쪽에서 이제 알파벳의 모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집트는, 이집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언제나 동경을 했어요.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 좀 안 좋지만, 이 지금 이스라엘도 요 중근, 지금은 중근동이라고 하지 않고 요 지역에서 그나마 가장 친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항상 이집트로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도 그 서로 내려가고자 하는 이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일단 배가 고픈 건 똑같지만 그 이집트에 내려가고자 하는 이유는 조금씩 달랐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집트 하면 뭔가 풍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긴 무엇인가 우리를 만족시켜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이 이집트는 언제나 이 델타의 곡창지대에서 나는 엄청난 생산력을 기반으로 요 아래와 요 위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이집트가 그러면 풍요롭기만 했냐? 밥만, 우리 그렇잖아요. 밥만 먹여주면은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는 언제나 이 당시에 문화 대국이었어요. 이집트에 가면 뭐가 많아.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이집트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박물관으로 만들고 하는데, 이집트 전역에 온갖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전을 지어놨는데 이게 거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긴 광야 지역에 여긴 뭐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던 시절에는 뭐가 없어요. 뭐 조금 높은 거 하나만 봐도 와 대단하다는 약간 시골뜨기들이었는데, 여기 이집트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에 그 엄청나게 높은 뭐 상들 있잖아요. 이런 걸 깎아서 돌로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수많은 교역들이 일어나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저 그리스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문물들, 그다음에 여기서 발견되는 금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청동, 주전 12세기 이전이라면요, 청동기 시대예요. 예, 철기가 아직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철제가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오늘날 우리처럼 제철소에서 만들어서 나온 철이 아니라 운석들,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철로 이렇게 덩어리 되어 있는 운석들을 깎아 만든 그런 것 정도밖에 없었던 시절인데, 어쨌든 나일강 주변에 있는 이 이집트는 그런 문화력, 그다음에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들이었어요. 이 이집트의 저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일으키면서 이 저기 누구죠? 아브라함이 왔을 때에도 그 기자의 피라미드가 이미 5, 600년 이미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거였고 또그 야곱이 내려갈 때만 해도 이 이집트는 언제나 풍요로워서 그 사람들이 아 이집트에 내려가면 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최소한 여기 광야에서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제가 그 마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에 생명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광야에서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뭄이 와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집트에는 살수 있는 곳이구나.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이집트가 주는 그 생명은 사실 죽음의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의 이 생명력, 이 세상의 생명력, 풍요로운 어떤 곡창지대와 그다음에 어떤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서 어떤 문화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계시던 그런 인간의 아주 죄악된 모습들이 이렇게 분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의 생명력 속에서 모든 종류의 죄악된 탐욕과 그다음에 인간의 야망과 교만함, 그다음에 이기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사악한 것들이 이 이집트에서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해요. 저는 이 문명이라는 것을 좋아해요.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어떤 많은 사회나 이런 것들은 중립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이제 그 문명에 인간의 이기심이 들어가고 죄악된 모습이 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증오하시는 것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상업, 정치, 종교, 그리고 교육이나 그다음에 유흥,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세상의 체계들을 구성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의 높은 문명과 문화 수준을 항상 동경을 했던 거예요. 단지 먹을 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게 아니었어요. 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가깝기도 하지만 이집트를 항상 좋아했던 것은 바로 그 문명력 때문에 뭔가 뛰어나 우리보다 뭔가 대단한 게 있어 보였던 거죠. 사실 먹고 살 만한 건 위에도 있어요. 유프라테스도 상당히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좀 멀기도 했지만.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유프라테스 세력은 언제나 때려 부시고 뭔가 야만인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사고는 나일강 사람들, 즉 이집트 사람들의 세계관과 많이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일강, 즉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를 벗어난 것들은 다이 동아시아 쪽으로 표현하면 오랑캐 같았어요. 다 뭔가 이렇게 떨어져 보이고, 뭔가 수준 낮아 보이고, 치고받고 싸움질밖에 안 하고, 그런. 나일강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파라오라고 하는 절대 권력하에 이렇게 딱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끊어버리셨어요. 출애굽할 때 그것은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의 풍요로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두 달? 뭐한 달? 두달 됐을 때부터 끊임없이 이집트의 이 먹거리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계속 여기 먹거리들을 그리워했어요. 내가 저기 있었으면 최소한 여기서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저기서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먹을 것, 그다음에 즐길 것이 넘치는 아주 부럽고 충만한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 눈에는 풍요롭고 즐겁고 생명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죽어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릴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고 죽음의 생명을 잉태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나톨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원래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제가 컴퓨터에 좀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도 다음 주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아, 아나톨리아는 여기 지금 하티라고 되어 있는데 히타이트가 아나톨리아는 가장 떠오르는 나라 하면 히타이트일 거예요. 히타이트는 성경에 헷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속도가 확 느려졌어요. 아,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헷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헷족속이 바로 히타이트와 바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는 주전 17세기에서 한 12세기까지 아주 강력한 세력을 이뤘던 나라예요. 자, 여기서 연대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간 건 주전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주전 21세기예요. 주전 21세기에는 여기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우르 제3제국이 있었고 요 아시리아는 아주 그냥 질이 멸렬한 나라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는 아직 히타이트란 나라가 있지 않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하티라고 불렀었어요. 하티인들이 여기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티인들이 사는 이 땅들, 여기는 요 아래쪽과는 많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나오던 시대에는 여기 요쪽에는 이제 고왕국이 좀 지나서 좀 이제 중왕국으로 들어오던 고 시절이었는데 여기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고 어떤 정치 세력이 크게 확장되지가 않았었어요. 이 그 아나톨리아는 좀 고원지대예요. 요즘도 여기 가면은 요 정 가운데 카파도키아라는 데가 있는데 아 제가 그 자료도 준비했어요. 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네요. 아이 참. 아. 자. 좀 뒤죽박죽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나톨리아라고 할 때 이 거대한 터키 반도, 튀르키예 반도인데 현재 튀르키예 땅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여기 지중해 북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끊어져서 이렇게 반도 전체를 감싸안고 있지만 현재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는 약간 유럽 지역 쪽도 조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북쪽, 여기 메소포타미아 상류까지도 현재는 튀르키예가 다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나톨리아다라고 하면 이쪽 요 빼고 요 반도 툭 튀어나온 거 요거 위주로 우리가 아나톨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고원지대이고 고원지대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그 지형이 높아요. 그다음에 험해요. 요쪽 이란 산지는 짧은 지역에 자그로스 산맥이 아주 밀집하게 들어 있어서 막 거기를 지나가기는 어렵지만 자그로스 산맥을 딱 지나면 좀 나아져요. 근데 여기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대부분이 좀 험합니다. 요걸 좀 이제 보시면, 글자가 보이시나요? 자, 요 아나톨리아를 보면 가운데 카파도키아 여행 많이 다니는 여기 이제 그 풍선 띄어가지고 정말 예쁘대요. 갔다 온 사람들 사진 보면 와 이거 그림으로 그린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카파도키아가 가운데쯤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비두니아, 성경에 나온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밑에 프리기아가 있습니다. 성경에 프리기아가 뭐라고 돼 있죠? 브리기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갈라시아가 있고 아래쪽에 킬리키아, 팜필리아, 그다음에 루시아, 루디아. 루디아는 우리가 많이 리디아라고 부르던 나라였어요. 그다음에 조금 동쪽으로 와서 아르메니아까지도 사실 요 고대 아나톨리아에 들어간 포함된 그 지역이에요. 이 중에서 성경에서는 킬리키아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킬리키아는 요 시리아 북쪽에 온폭 들어간 그 다음에 여기 고원지대인 대부분의 아나톨리아 지역보다도 여기는 특이하게 좀 곡창지대가 많이 있어요. 킬리키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다소. 다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타소스. 다소가 누구의 고향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조금 이렇게 나간, 밖으로 나간 유대, 자기 부모님 세대에서 나가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고, 여기는 곡창지대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어요. 성경에 그 사도행전 초반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지역 중에 팜필리아 기억나시죠? 비두니아도 있고요. 프리기아도 있고요. 갈라시아는 사실 지금 우리가 주전 12세기 이전 얘기를 자꾸 제가 이제 시대 배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갈라시아는 갈라틱 그러면은 이게 저기 그 갈리아인들, 그러니까 프랑스인들, 고대 프랑스인들이 살던 지역을 갈라시아라고 해요. 프랑스인들이 왜 갑자기 여기 살아요? 그 그리스 시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프랑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왔는지 용병으로 왔는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와서 여기 와서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갈라시아예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인들이 사는 지역을 여기인데, 이 갈라디아, 갈라시아, 여기는 프랑스의 오리진을 둔 사람들이 와서 눌러앉은 지역이고, 원래 옛날 여기 히타이트 지역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아나톨리아는 요 가운데를 보면 아주 큰 그 고원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지중해와 북쪽 흑해를 막 이렇게 접하고 있는 여기는 아주 높은 산맥들로 있어가지고 요게 참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여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그리스 쪽으로 가려면 킬리키아를 살짝 지나서 카파도니아 아래쪽으로 통과해가지고 여기 고원지대를 통과해서 루디아 쪽으로 가는 방면, 요게 가장 큰 메인 루트고, 킬리키아 남쪽으로 팜필리아, 요 해안가를 따라서 루시아를 거쳐서 해안가로 올라가는 요 길은 너무 좁아요. 여기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저는 언제나 인터넷으로만 볼 뿐입니다. 여기 보면은 깎아내린 절벽에 바다가 접해 있어서 여기는 뭔가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 아나톨리아가 높은 지역으로, 산악지역으로 구성은 되어 있었지만, 이 아나톨리아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리적으로 동서 교차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가나안과 이집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리스와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통로가 되었고요. 반대로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물건을 사고 팔고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언제나 이 아나톨리아를 통과했다.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도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었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여기도 다 페르시아 땅이긴 했습니다. 이 하티인들이 따는 땅, 여기가 아나톨리아였는데, 히타이트인들은 하티인들이 아니었어요. 요 이제 히타이트를 세운 그 나라 사람들은, 히타이트인들은 인도 유럽 어족을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하티인들은 전혀 이제 그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디선가 히타이트계 사람들이 여기 함께 섞여 살다가 여기에 주 세력이 되고 히타이트를 세우고, 주전 12세기경에 여러 가지 이유들, 복잡한 이유들, 외부에서 해양 세력이 침공하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반란이 일어나고 하면서 멸망을 당해서, 주전 12세기 이후에는 히타이트가 멸망하고 나자 여기 작은 나라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작은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 작은 나라들이 이제 서로 아웅다웅 하다가 주전 7세기, 8세기에 와서 이제 이쪽 아시리아에서 신아시리아 제국이 성장을 해서 이쪽을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요 고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이거 말고 제가 뭐가 얘기할 게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레반트, 이게 지도가. 레반트는 앞으로 4주간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요쪽 아나톨리아 지역, 아나톨리아와 여기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이집트를 연결하는 회랑이기도 해요. 하지만 아주 좁고 길어요. 지금 제가 지도를 확대해놔서 좀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전체 중근동, 고대 근동 지도를 보면은 상당히 이쪽, 요게 낫겠네요. 상당히 여기가 짧습니다.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요즘은 요 사막에 많은 고속도로들이 뚫려 있어요. 요쪽에 그 요르단 나라가 있고, 요 아래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지만, 여기가 고속도로도 많이 뚫려 있지만, 고대에 그 사막을 건넌다는 건 이건 그냥 죽으러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 광야에, 이스라엘에서 광야에 이렇게 내보내면 많이 그 살기 어렵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보다도 수백 배 큰 지역의 큰 사막이 여기 존재하고 있어서 옛날 사람들은 이건 그냥 못 가는 땅,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 그나마 좁은 가나안조차도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지형도를 보면 여기에 수많은 산지가 위아래로 나가 있고 있어서 아주 좁아요. 통과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정말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통과해서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통과해서 이집트를 침공한다거나 또는 이집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프라테스 쪽으로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네. 요 중근동을 그 지형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두 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사막이 막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나일강이 있고 지중해가 있고 터키 쪽은 고원지대, 그다음에 여기 산악지대, 이란 쪽에 산악지대가 있는 요런 지형 속에서. 아주 조금 더 크게 봤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페르시아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이 아래쪽으로 있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공간 배치예요. 이거를 좀 국가하고 민족별로 이렇게 이름을 넣어보면 이쪽 라인 끝에 엘람이 있고, 이거 원래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다음에 요 라인, 여기 요 북부시리아에서 만나는 요 라인에 보면 엘람에서 바빌론을 거쳐서 아시리아에서 여기 시리아, 북부시리아에서 만나요. 이집트 쪽에서 올라오면 저 아래 누비아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 여기 회랑 가나안과 레반트를 지나서 북부 시리아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저쪽에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리디아, 아나톨리아 서쪽 끝에 리디아를 지나서 히타이트를 지나서 북부 시리아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나는 지점은 레반트 가나안 쪽이 아니라 여기 북부 시리아이기는 해요. 이 북부 시리아에 그래서 여기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언제나 여기를 진출하려고 했고요. 히타이트도 계속해서 요 북부 시리아를 차지하려고 했고, 이집트도 방어를 위해서 북부 시리아까지 올라온 적이 많이 있어요. 예, 요 지도를 없애면 이제 이렇게 세 축이 보이죠? 아니,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자, 요거를 조금 단순하게 보면은, 요 빨간 라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이에요. 요즘은 전투기도 해서 뭐 하늘과 바다 막 다 있으니까 아무데나 움직일 수 있고 입체적으로 군사작전도 할 수 있지만 요때는 여기 길이 다였어요. 자, 엘람에서 바빌론에서 그리스 침공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못 돌아가요. 바빌론에서 적을 가려면 아시리아를 뚫고 시리아를 뚫고 히타이를 뚫고 리디아를 뚫고 가야 되는 거고, 반대로 누비아 이집트에서 어딘가를 가려면 가나안을 뚫고 레반트, 시리아를 뚫고 아시리아에 와서 바빌론까지. 히타이트가 한번 무르실리 1세 때 히타이트가 바빌론을 점령해가지고 고대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킨 적이, 요것까지만 멸망시킨 적이 있는데 그냥 오지 못했고요. 시리아를 뚫고 아시리아를 거쳐서 바빌론까지 왔습니다. 요게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공간의 배치였어요. 그래서 요 국가 간의 연결 방향을 보면 왜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할 때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하나 도시 국가들 그 이름 써 있는 걸 보면 북부 시리아에 몰려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아르밧 같이 레반트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좀 밝은 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크게 길이 나 있는 점들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했고요. 요 바깥 지역은 그냥 없는 땅, 예, 갈 수 없는 땅,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바로 요 지점,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가 아주 매우 좁은 통로였어요. 가나안이 여기를 항상 있었는데, 여기를 차지하는 나라가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거나, 이제 이쪽으로 나가거나 하는 그 회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좀 이걸 잘 해서 좀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한 4주간은 좀 가나안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지역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편하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속에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더 사랑하고 주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3월 첫째 날, 오늘 하루 있을 모든 예배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지체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좋은 교제 시간으로 오늘 주일 예배도 잘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많은 은혜를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